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는 북한에 수혜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중 이상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국방장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MOC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도 처음이고 이런 협력각서가 체결된 것도 처음인데 이번 국방장관 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가깝게는 지난달 2일에 싱가포르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도 미한일 정상회의 부속 조치로서 세 장관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었고요. 이번 국방장관 회의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군사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가 그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세 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세 나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 최초의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세 나라 간의 군사 안보 분야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이제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이번 각서 서명에 대해서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록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이 협력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줄여서 이제 TSCF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한 협력각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한일 국방장관이 이제 도쿄에서 서명한 것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인데요. 협력각서는 흔히 사용되는 그 양해각서보다는 등급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리고 이 문서는 서너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차로 그 규정한 것이 그 세 나라의 그 공동된 안보 협력의 목적과 그 지침입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나라가 그 국방장관 회담 또 합참의장 회의 안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경보체제, 세 나라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죠. 이 경보체제를 한층 더 협력 강화하고 그리고 3국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좋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 내 상당수 여론은 사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전쟁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부정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협력과 공조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내 여론은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유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이 군사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하나가 미한일 3자 군사훈련 정례화인데 이게 중국을 자극해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태평양, 남태평양을 자신들의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도쿄에 모여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보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그 이상으로 이제 특정한다, 이렇게 그 밝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에 반발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손잡거나 또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벌어진 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중국의 그 어떤 반발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을 그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체결된 협력 각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로 특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보 협력 범위가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평가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요한 지원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 범위를 협력각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미국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차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인식이 이번에 협력 각서에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오스틴 국방장관은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일미군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 하에 통합군 사령부로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일미군이 강화되는 움직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일미군,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는 약 5만 4천 명 규모인데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휘 편제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인근에 있는 그 요코다 기지에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있지만 주일미군의 훈련,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협력 문제, 이런 그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을 하고요. 또 일본에는 이와 별도로 그 미해군 칠함대,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이들 병력은 그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과 그 하와이는 시차가 있죠. 그래서 시차가 한 19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론화된 지휘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복잡하다. 이렇게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몇년 전서부터 주일 미군 사령관을 좀 사령부를 좀 개편을 해서 좀 효율을 기하자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일 미군 사령관을 기존에는 별 셋, 그러니까 삼성 장군이 이제 그 사령관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 더 높여서 사성 장군으로 높이자 이런 것과 함께 통합군 사령부를 개편을 해서 좀 지휘 편제를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일미군 편제도 좀그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일미군의 그 전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의 보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기자, 뭔가 조짐이 있는 걸까요?
신 장관이 어떤 조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 평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난 2, 3년 그 간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끊임없이 그 경보가 울렸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실험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도발을 이제 저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수준을 넘어서 고도화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고 이 북한의 헌법에 이제 핵무력을 법제화한 그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은 말하자면 중국을 비롯한 동맹에도 부담만 줄 뿐이고 그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훈련 일정과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데요. 일정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1부 그리고 2부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1부는 한국 정부와 실시하는 그 을지 연습과 연계해서 19일부터 23일까지 시작되고요. 그리고 2부는 정부는 빠지고 미군과 한국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훈련에는 북한의 그 각종 도발, 그러니까 미사일, 핵, 또 오물풍선 이런 것을 도발에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2부 훈련 때는 쌍용연합 상륙훈련 이것도 하고요. 아직 공식으로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훈련 때는 미국의 그 최첨단 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앞서서 미군과 한국군은 이미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첫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재래식 전력 수준이 아니라 핵 전력을 말하자면 기초로 한 그런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동맹 차원의 조치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의 핵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협력해서 방어하고 반격을 하는 이런 핵과 재래식 말하자면 무장이 통합된 도상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텐데요.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그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을 앞두고 처음 실시를 한 것이고요. 이 통합 도상 연습은 아이언 메이스 2024라고 그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미국하고 한국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을지 훈련 그 전에 미군과 한국군이 그 평택 근처에서 따로 그 훈련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을지 프리덤 그 실드 훈련에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직접적인 그런 훈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기간 중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예, 그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사실 훈련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전력이 항시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위축돼 있다고요,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을 이전에 또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있어도 훈련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 지난해부터의 특성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기간에 곧바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신들의 핵 무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그 말하자면 그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기간 중에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수혜 지원을 제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수혜 지원을 제의했을 정도면 북한의 수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은 거의 매년 여름 장마철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 그리고 의주군의 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은 이 지역들을 특급 재해 비상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은 주택 4천여 채가 신의주와 의주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농경지 3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장 4,200개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공공 건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또한 이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홍수로 5천 명이 고립되고 4,200명이 구조됐다.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사망과 실종자가 대체로 1,00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산과 인명에서 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명 피해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구명보트를 타고 침수 현장을 둘러본 걸 보면 피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신문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좀 미스터리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피해 자체는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명 피해,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 인명 피해가 났다 이런 언급은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 그 사망을 했는지 또 실종된 거는 몇 명인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저희 VOA 방송이 국제적십자사하고 접촉을 해봤더니, 국제적십자사는 아마 북한의 주민 중에 주민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알수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각종 인공위성 사진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수백 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그런 사망자, 실종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노동신문 같은 데서 왜그 피해는 보도하면서 인명 피해는 얘기 안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마 실제로 북한 당국이 집계한 그 인명 피해, 실종자 이런 것을 발표하면은 북한이 이미 그 홍수,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북한 내부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곧이곧대로 뭐 900명이다, 1,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렇게 발표하면 아마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 이걸 발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은 또 홍수에 대비 못한 책임을 물어 사회안전상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경질했습니다. 이것보다 수해 복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해 복구를 먼저 하고 책임을 묻던, 일단 책임을 묻고 다른 인물이 책임을 맡아서 복구에 나서든, 이것은 시스템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라별로 다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 책임을 먼저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무겁다는 의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더 중요하게는 이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모든 사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 역할에 크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를 특성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여기서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 제의에 호응해 나올까요?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나쁘죠. 기본적으로 지난 한 2년간의 관계를 보면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는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이제 수혜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꿔서 수혜 물자를 받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밖에도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그 고조된,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이유로 오물풍선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한국은 또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있고 관계가 나쁜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수해 피해가 났다고 해서 그 수해 물자를 받아버리면은 상당히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그 이상해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19일부터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 그 을지 훈련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한미 간에 그 북한이 반대하는 군사 훈련을 하는데 구호 물자를 다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구호 물자를 받는다면은 아마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한편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수해를 겪은 북한에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 유엔 아동기금,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북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네.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그 활동과 관련해서 관련 당국, 북한 당국과 늘그 대화 채널이 있고요. 특히나 이 장마철, 여름철 장마철에 대비해서 유니세프는 북한의 식수나 위생 보건 관련 물자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 측의 최근에 언론에 그 공개한 입장 표명은, 이번 북한 수재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이미 배치하고 있는 물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주재 사무소 대표는 언론에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상 기류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평양에서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중국 대사만 보이지 않았다고요?
예, 이게 이제 그 한 북한의 동향을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에 이 행사 관련해서 사진이 실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평양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참석을 하는데 러시아 대사 또 베트남 대사 등이 그 외빈 자리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지만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는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북중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나 조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지금 나온 것은 그 7월 27일 그 왕야진 그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이제 불참했다는 거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6월에는 그 한국 전쟁 그 74주년을 맞아서 평양에서 그 대규모 반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진 등을 볼 때 북한 주재 그 중국의 왕야진 그 중국 대사가 이 자리에도 역시 그 불참한 이런 것이 그 확인됐고요. 또 지난 그 중국 다렌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난 2018년에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렌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는 일종의 그 기념 장소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자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전원 또 촬영한 사진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기념물에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 발자국이 그 없어진 그 일부러 제거한 그런 것이 그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징후를 볼 적에 북한과 그 중국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른 상당히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 이상 기류가 시작된 근본적인 배경은 이 역시 북러 밀착인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북한과 러시아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는데 윤 기자, 중국으로서는 이게 역시 불쾌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또 이게 불쾌하다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과 또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해관계는 북한이나 러시아와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밀착할 경우에 안보 측면에서 사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 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이번에도 사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와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일본,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방국들과 경제협력, 교역 등을 하는 것이 중국의 말하자면 발전에 굉장히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이 서방국들과 전혀 거의 그 거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재까지 여러 차원에서 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은 이 서방국,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이것은 안보 협력만큼이나 안보 분야만큼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와 대비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그 조약이나 협력 강화가 불쾌하지까지는 않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3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These countries are animated by leaders who are distrustful, often deeply distrustful.
캠벨 부장관은 이들 국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종종 깊이 불신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이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네, 캠벨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불안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 흐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짐작을 해보면 역시 그 핵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좀 방조하고 또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무기를 받기 위해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상당히 밀착을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그 러시아의 방조를 통해서 핵 보유가 공식화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그 북한에 무기 기술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난번에 그 정찰위성을 발사할 적에 러시아가 그 무기 기술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핵 기술 또 재래식 첨단 무기 기술 이런 것을 주게 되면은 역시 그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은 한반도에 그 이것이 그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그 군사력 경쟁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이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혜 지원을 제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중 이상 기류가 뚜렷해지는 배경과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현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여자 선수들의 출전 비율이 같아서 이 성평등을 완성한 첫 올림픽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대재전에 남녀가 똑같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서 여성의 참여를 늘려왔던 올림픽이 포용과 평등이라는 꿈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시 이번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에는 올림픽에서 이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서 선입견을 깼던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2024 파리 올림픽 대회가 개막했는데요.
네.
올림픽 개막식의 시작, 바로 이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죠.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피아에서부터 수천 명에서 뭐 만 명에 이르는 성화 봉송 주자들 손을 거쳐서 올림픽 개최국에 전달되는데요.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여성으로서 올림픽 성화 봉송
첫 번째 주자가 된 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까지 성화를 네. 운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화 봉송 주자들도 걷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도 움직이고요.
네.
스케이트, 뭐 서핑에 심지어 등산까지 하면서 성화를 올림픽 개최하는 곳까지 지금 이동을 시킵니다. 아, 성화 봉송을 시작하는 첫 주자 그래서 뭐 그 영예는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성화 봉송이 시작된 역사를 보니까요. 이게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그 여사제로 분한 여배우가 성화를 채화하고요. 첫 봉송 주자에게 이 성화를 넘겨주면 이 성화는 그리스를 돌다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이 성화 봉송 첫 주자 역할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열린 이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첫 주자로 여성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성화 봉송 역사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성화 봉송 첫 주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 누구였나요?
네. 그리스 출신 사격 선수 안나 코라카키 선수였습니다.
네.
이 코라카키 선수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25m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 땄고요.
네.
10m 공기 권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입니다.
네.
당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첫 성화봉송 주자를 여자 선수로 결정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MP통신이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이 올림픽 대회 첫 마지막 주자였던 사람이 바로 또 여성이었습니다.
네.
멕시코 육상 선수 에니케타 바실리오 선수였는데요.
네.
이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개최국의 성화를 점화하는 역할을 맡아서 화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난 4월에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5월 프랑스의 그 60여 개 지역을 지나면서 봉송이 됐는데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몇 명의 여성이 이 올림픽 봉송 주자로 뛰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성으로서 첫 성화 봉송 주자와 마지막 주자라는 역사를 쓴 인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파리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숫자적인 성평등을 이뤘는데요.
네.
사실 여자 선수의 이 출전 진흥을 명시한 역사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1세기에 걸쳐서 여성 선수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만
네.
올림픽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스포츠에 여성 경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도입된 거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 남녀 평등을 천명한 건 1996년이었고요.
네.
당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내 규칙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처음 명시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 열렸던 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여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18개 경기 수영, 카누, 스프린트 여자 경기, 소프트볼, 가라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같은 종목이 추가되고요.
네.
여자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예. 자, 미국 MBC 방송에 따르면요. 총 329개 종목에서 여성은 152개, 남성은 157개, 그리고 남녀 혼성 종목은 20개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대회에서 5천 명 이상의 여자 선수들이 경쟁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 1세기에 걸친 참 오랜 여정에서 눈에 띄는 여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안에서 선입견을 깬 여자 선수들 누군지 한 명씩 알아보죠.
네. 올림픽 공식 페이지에 소개된 선수들인데요. 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는 처음으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브티아즈 무하마드이고요.
네.
미국 펜싱 국가대표로 2016년에 리우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IOC는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북동부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인데요.
네.
미국의 타임즈는 같은 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대회 출전 후인 2018년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는 회고록을 폈습니다.
네.
자부심, 실현 불가능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나의 싸움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뿐 아니고 스포츠를 통한 미국 여성 인권 보호 기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선수,
네.
미국 국가대표로서 처음 이 머리 가리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이다. 이런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에서 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올림픽에 최초로 히잡을 쓰고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보다 먼저 히잡을 쓰고 올림픽 육상 트랙을 질주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사라 아타르 선수인데요.
네.
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선수였는데 이 아타르 선수 머리에는 그 히잡처럼 보이는 후드를 쓰고 옷에서 연결되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드를 쓰고 긴 소매와 또 달리기용 바지를 입고
온몸을 다 가렸네요.
그렇습니다. 8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 선수의 기록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성 때문에 관중이 더 큰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세계 언론이 역사적인 질주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이 히잡을 쓴 여자 육상 선수 소식을 화제로 다뤘었습니다.
네.
또 같은 대회에서 사우디 여자 유도 선수로 출전했던 샤히르 카니 선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은 총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여자 선수입니다.
네. 자, 히잡을 쓴 여자 선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 여자 복서 권투 선수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름은 람나 알리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태어난 난민 출신 선수인데요. 영국으로 이주해서 소말리아 국가대표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올림픽 권투 경기에 출전한 첫 소말리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자 패더급 복싱 종목에 출전했고 루마니아의 클라우디아 네치타와 경기를 치렀는데 출전 후 난민 출신 그것도 권투 선수인 알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비록 올림픽 대회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영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네, 영국 내 첫 번째 무슬림 여성 챔피언이었다고요.
네, 무슬림 여성으로서 가족의 반대를 우려했던 알리 선수가요. 네, 영국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을 때도 딸이 권투 선수인 걸 몰랐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에게 안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알리 선수는 이 무슬림 여성으로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삶은 많이 달랐다면서 어머니가 알았을 때 무슬림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대회로 돌아온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 있습니다.
네.
뭐 2016년 올림픽 체조 4관왕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죠.
키가 142cm. 올해 27살의 바일스 선수. 지금 뭐 체조계에서 가장 화려한 챔피언이고요.
네.
세계 챔피언이고 처음으로 모든 대회를 석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네.
자, 바일스 선수는 파리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 경기에서 뛰음틀과 마루 운동에서 1위였습니다. 평균대에서는 2위로 결선에 진출했고요. 그 2단 평행봉에서는 9위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종합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표팀의 단체전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 또 평행봉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2년 동안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 오르면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 2년 공백 기간은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주치의 그 성학대 사건 등이 터지면서 힘든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바일스 선수가 그 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찾은 후에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이 기간에 바일스 선수는 그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조너슨 오원스 선수와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었네요. 예. 그런데 시몬 바일스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요, 왼쪽 발목에 발목하고 종아리에 압박 붕대를 감은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달 28일 그 여자 단체전 예선에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 부상을 참고 경기를 마친 건데요. 예선 도중에 그 왼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뭐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다고 MBC 방송의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바일스 선수는 마루 운동 예선 도중에도 왼쪽 다리를 붕대로 감았었는데요. 이후 뛰틀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인 종합 결승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다친 거네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세실 랜디 코치가 바일스 선수가 몇 주 전부터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경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일스 선수는 2021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트위스티스로 경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바일스 선수가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트위스티스가 뭔가요?
이게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에 방향감각을 잃어서 그 착지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일스 선수, 뭐 바일스2라는 이름의 아주 고난도의 트위스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트위스티스 현상을 경험하고 팀 결승전과 개인 종목 결승전에서 기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때 뭐 다행히도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이 아주 강해서요. 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트위스트 기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체조 선수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입증한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를 주축으로 한 미국 여자 체조팀 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자, 이로써 바일스 선수도 5관왕의 꿈을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기계 체조 일정이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입니다.
네.
30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체조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의 마지막 선수로 경기장을 나선 직후 이 바일스 선수의 점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네.
14.666. 그래서 미국 팀은 최종 총점 171.296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조계의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에게는 이게 네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되고요.
네.
바일스 선수는 7월 31일까지 올림픽 금메달 5관왕의 기록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체조의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네.
올림픽 여자 체조 최다 금메달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7월 31일 기준인데요. 바일스 선수는 다음 날인 8월 1일 개인 종합 결승전 금메달,
네.
또 8월 3일은 도마, 그리고 5일에는 평균대와 마루 운동에서 추가 금메달 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로 알아본 히스토리 메이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if와 whether,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른 if와 whether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ds if and whether are conjunctions that connect two or more sentences or clauses.
If와 whether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문장이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On today's program, I will talk about when if must be used and when the two words are interchangeable.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언제 반드시 if가 사용되고 언제 이 두 단어 if와 whether이 호환 사용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e if in conditional sentences. We cannot use whether.
조건문에서는 if를 사용합니다. whether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 conditional sentence is one that presents a condition and a result.
조건문이란 조건과 결과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In other words, when A happens, B happens.
다른 말로, 즉 A가 일어나면 B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buy a house.
내가 만일 복권에 당첨되면 나는 집을 살 겁니다. 이 문장에서 if I won the lottery, 내가 만일 복권에 당첨되면 이것은 조건절이고 I would buy a house, 나는 집을 살 겁니다. 이 문장은 그에 따른 결과죠. 그러니까 즉 복권에 당첨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집을 사는 결과가 발생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Next, let's talk about two situations in which if and whether are interchangeable.
이번에는 if와 whether이 서로 호환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When reporting yes or no questions, we can use if or whether.
예 또는 아니요 질문을 전할 때 우리는 if 또는 whe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asked if I listen to music every night. He asked whether I listen to music every night.
그는 내가 매일 밤 음악을 듣는지 아닌지 물어봤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가 내가 밤마다 음악을 듣는지 아닌지 물어봤다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if나 whether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We can also use if or whether when asking indirect yes or no questions.
우리는 또 예 또는 아니요 질문을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if 또는 wheth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Can you tell me if the train is coming soon? Can you tell me whether the train is coming soon?
열차가 곧 도착할지 아닐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문장에서 기차가 금방 도착할지 여부를 누군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또는 아니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방 열차가 도착할 겁니다. 또는 아니요, 열차는 금방 도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 또는 아니요 질문을 할 때도 if 또는 whether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if the train is coming soon? Can you tell me whether the train is coming soon?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오늘은 if나 whether이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